배가 안전하게 항해하도록 배 밑바닥에 무거운 큰 돌, 쇳덩이 많은 물을 싣습니다. 고대에 배에 저렇게 돌을 막 싣는 거예요. 저 다 쓸데없는 것 같지만 막 파도가 치거나 바람이 세차게 불면 배가 흔들리거나 전복될 수 있잖아요. 묵직한 배 아래쪽에 있는 저 무거운 쓸데없는 것 같은 돌멩이, 쇳덩이 이런 것들이 배를 지켜줘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밸러스트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밸러스트. 만세반석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바다를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밸러스트가 되십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은 로마에 복음을 전하려고 지중해를 건너갈 때 근처 항구에서 겨울을 지나고 봄에 떠나자고 제안합니다. 바울은 이때까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했기 때문에 배를 많이 타봤잖아요. 그러니까 지중해 날씨를 아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대속죄일, 욤키푸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목숨처럼 지키는 큰 안식일이에요. 이날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으로 재림하는 것을 알려주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온 이스라엘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며 금식하는 절기입니다. 요 절기가 가을인데 그거에 지나고 나면 겨울이 되는 거예요. 이 겨울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절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때는 지중해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지중해성 태풍이, 막 광풍이 부는 그런 시즌이에요. 우리도 보면 태풍이 막 오잖아요. 그 보면 뭐 때로는 우리나라가 막 맞기도 하고 그러지만 중국으로 비껴가거나 일본으로 오잖아요. 그런 시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울 태풍이 자주 오는 시즌이 아니라 이 항구에서 쉬고 봄에 떠나자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또 전문가가 있잖아요. 항해 전문가, 선장, 뱃사람 아닙니까? 선주, 또 죄수가 된 이 정치범을, 종교범을 호송하는 이 책임을 맡은 백부장, 이 주의 종이 경험적이고 또 하나님이 어떤 위험을 감지하도록 한 그 경고의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니까지게 뭘 알아? 그러고는 항해를 계속합니다. 결국 얼마 못 가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에 부딪혀가지고 다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될 큰 환란을 겪습니다. 이때 바울은 꼼짝없이 자기도 그 배에 타고 있고 자기와 함께 276명이 꼼짝없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왜냐? 그러니까 바울이 이때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270명이 전부 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탑승하고 있어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당시에 세계의 심장부여 중심부인 로마 제국의 수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칼을 꽂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그렇게 쓰실 그릇으로 예비했는데 왜 여기서 빠져 죽습니까? 이렇게 막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구원받을 상속자인 바울을 돕도록 파송하신 천사가 하늘 보좌에 계신 만왕의 왕의 어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은혜를 전달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카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천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입니까? 하나님이 천사, 자기의 사자를 통해 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겠다. 바울 덕분에 바울과 함께 276명이 다 살아난 거예요. 어느 시대에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천국 복음을 어떤 경우에도 전해야 되겠다는 절대적인 확신과 담력과 묵직한 밸런스트를 가진 자는 그 시대에, 그 가문에, 그 도시에, 그 나라에, 그 민족에게, 그 세상에 천국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27장의 바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하는, 지상 재림하는 대속죄일 이후에 바울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이 행하실 큰 구원, 그에게 붙이는 하나님이 행하실 큰 구원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을 드려,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다가오는 시대에도 어느 때든지 간에 항상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도 그렇게 길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생활 선교사의 비전입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기 전에 예언의 영에 사로잡혀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조상이 될 열두 아들들에게 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통하여 장차 오실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예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언을. 영원한 복음을 예언하는 거예요.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창세전에 예정하신 이 계획이 완성이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조상들과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후손들, 우리 이방인 성도들도 포함됩니다. 그들에게 주겠다고 어린 양의 피로 맹세하신 영원한 기업의 땅,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성벽의 문에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조상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대표로 적어놓은 거예요. 또 열두 지파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죠.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에는 우리 이방인들, 땅 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하다가 순교했던, 피 흘렸던 어린 양의 열두 사도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불시험을 통하여 보석 같은 믿음으로 연단된 구약과 신약 성도들의 이름을 대표하여 열두 지파와 열두 사도의 이름을 통하여 압축 파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압축 파일, 압축 버전이에요. 이들이 다시 오실 어린 양의 아내, 공중에서 오신다 그랬잖아요. 구름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한 몸이 된다는 것들, 이들이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또 이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교회, 하늘에 계시잖아요. 우리 몸은 땅에 있고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한 몸, 일심동체 부부가 되어서, 비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이 공중에서 사람들을 욕심으로, 죄로, 사망으로 끌고 가는 원수 마귀의 세력들을 밟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가리켜서 새 예루살렘이라 그러는 거예요. 또 이 새 예루살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 강가에 심은 생명나무의 열두 가지에 달마다 열매가 맺히는 비전을 보여줍니다. 아까는 집으로 보여줬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정원, 에덴 동산이죠, 밭으로 보여준 거예요. 거기에 쓴뿌리가 돋아나게 하는 선악지식 판단,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선악지식 판단하는 이 나무는 뽑혀져 버리고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나무, 이것만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장차 그렇게 영화로운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열두 가지의 달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원한 복음의 계시가 끝나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해피 포레버가 열리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 영원한 복락, 영생 부활 천국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장자의 권리를 갖게 된 요셉에게 야곱이 했던 예언은 특별히 더 중요해요. 왜 요셉에게 했던 야곱의 예언이 중요하냐?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재림을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의 많은 알곡 영혼들, 열매가 추수될 것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요셉이 17살 때 꾸었던 하나님의 큰 구원의 꿈, 채색 옷을 입고 이 꿈을 꾸었잖아요.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많은 알곡 열매들을 추수하는 꿈입니다. 근데 이때 바로 이렇게 쓰면 좋은데, 17살 때 요셉이 그때 하는 말이나 그 마음과 생각이 아직은 멀었잖아요. 기름 부음의 증거로 채색 옷을 입혔지만 형들의 시기 질투를 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형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지가 주도하지 않으면 사람을 죽여버려요. 교만이죠. 그 다음에 어때요? 비난하고 욕하고 그 다음에는 노예로 팔아버리죠. 나중에 억울하게 또 죄수의 삶을 삽니다. 전부 다 누구의 마음을 본받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훈련시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17살 때의 요셉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이게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도록, 그 심장을 갖도록 요셉을 훈련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마침내, 요셉은 자기 꿈을 꾼 게 하나님의 꿈을 꾸었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을 가졌거든요. 이걸 이룰 수 있는 정도로 요셉이 끝까지 이걸 다 성취할 수 있었던, 온전히 성취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의 비밀이 어디 있느냐? 따라 합시다. 샘 곁에 심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이 샘이 뭐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곁에, 보좌 앞에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거기는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완악함과 고집과 모든 상처가 다 못 박히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죽어서 들어가는 것, 죽어서.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은 사막 같은 열매 없는 삶을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야곱이 판 우물가에서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 같은 복음을 전합니다. 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어디서나 늘 가까이 할 때, 힘들고 공부할 때만이 아니라 기쁘고 충만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언제 어디서나 늘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물가에, 샘 근원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많은 열매를 맺는 천국의 비밀을 요셉을 통하여, 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통하여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또 이 비밀을 확증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요셉이 무성한 가지, 많이 열매 맺는 가지였잖아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도 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에, 영원한 천국, 영원한 기업의 땅, 새 예루살렘의 복에 그할 믿음으로 접붙여진 거, 우리도 가지로. 그런데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요? 다시 띄워주세요. 그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성전의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못 맺어요. 요셉은 말입니다.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나, 노예로 팔렸을 때나,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을 때도 늘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요셉은 늘 샘 곁에,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 안에 늘 그였기 때문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 가까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요셉으로부터 작은 가지들이 뻗어져 나옵니다. 이 뻗어져 나온 가지들이 담장을 넘어요.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담장을 넘어서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이방인들의 구세주가 되어 있잖아요. 애굽의 구세주가 되어 있잖아요. 열방 모든 민족의 구세주가 되었다고, 나중에 야곱의 남은 자들 중에 택한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열매를 더 많이 맺는,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담장을 넘는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바울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끝까지 원수되어 싸우게 하는 마귀가 세운 담이 있습니다. 원수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마귀가 세운 담,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마지막 때 화목 제물이 되실 주님이 십자가로 이미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완전히 이 담을 무너뜨려서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가족 화목케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원수가 가족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씌고. 요셉은 화목제물, 화목하는 말씀의 직분자가 된 거예요. 샘 곁에, 어느 때나 샘 곁에 주님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원수 마귀가 쏘는 불화살 같은 참소를 이기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이 될 것,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영적인 연계에서 직접 쏘기도 합니다. 영이 열린 사람들, 기름 부음을 받아. 그러나 대부분 어떠냐면 사람들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성도들을 통해서 막 잔인한 말, 칼 같은 말, 창 같은 말, 또 뭐예요? 막 화살 같은 말을 팍 던지. 그러면 마음이 찢어지고 아플 겁니다.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요셉도 그렇게 이겨냈잖아요. 그때 화목케 하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마음밭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과 주의 만 가지 복이 여러분을 통해 행하실 뜻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9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읍니다. 요셉이 완전히 무너지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반석, 밸런스트가 딱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요셉은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명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창세전에 요셉을 택하신 하나님 사명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요셉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앞서 보냄을 받아서 외롭고 힘들게 연단받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라. 그때에 완전히 패러다임 뒤집어져요. 그때부터 우리를 속이는 마귀가 밟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로부터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마음판에 굳게 새기며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는 어린 양이 장차 마귀가 적개심을 가지고 쏜 보라살에 맞아 죽지만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 부활하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앉아 이제는 어때요? 만왕의 왕으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걸 다스리고 있는 게 주의 때까지 오시면은 다 복종하던 일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요, 어떤 정치가를 앞으로 여러분 마음에 든다고 세워보세요. 점점점점 여러분 국민들도 먹고 사는 문제, 돈의 문제에 다 결박되어 있는데 점점 더 많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오실 만왕왕이 오셔서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왕국을 회복할 때만이 영원한 복음과 이 땅에 평화가 온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련하게 어리석게 세상 평화 낙관론 갖지 마십시오. 위장 평화 공세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원수의 불화살을 이기는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치열한 영적 정쟁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원수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며 이기는 바울이 터득한 이 방법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6장 16,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영적 전쟁의 전선에서도요 다 다릅니다. 최전방에서 치열하게 돌파를 하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육체적으로 피 흘리기도 해요. 마음과 생각에 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은요 자기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살기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눈물 나고 포기하고 답답하더라도 주의 말씀을 먹고 주님을 기도하고 주의 생명수를 공급받아요. 그러나 저 후방에 가서 해변가에 누워가지고 어이고 잘한다 못한다 어디 지금 뭐 멀리에서 전쟁 난 거 구경하는 듯이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배 겨우 한 번 드리고는 자기 생색 다 내는 거예요. 아닙니다. 모두가 여러분 이 믿음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 한 몸 되어 죄와 싸우는 군대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어린아이가 싸울 수 있어요? 자꾸 성장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 원수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번 제가 여러분 시범 보여드릴게요. 왼손 들어보세요. 왼손 다 드세요. 또 들어가 여기에 뭘 들이든 방패, 믿음의 방패, 따라 믿음의 방패. 불화살이 막 쏘아집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연계해서 그러면 이걸 툭 쳐내세요. 시작. 툭 툭. 근데 하나가 삐져와서 이게 탁 꽂혔어. 되게 아플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 뽑아내면 돼.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리고 어때요? 계속 쳐내면 돼. 육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나 오른손에는 뭘 들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걸로 어때요? 이제는 이 근본의 자리가 사람이 아니면 사람한테 휘두르면 안 되는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영에, 연계에서 벌써 오는 거예요. 이 영물들이 있어요. 우리의 죄와 욕심을 받아먹고 세력을 키우는 이들을 파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들어서 왼쪽으로 시작. 툭 쳐내고 툭,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는 칼로 툭툭.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이 실제로 실전에서 해봐야 돼요. 지금은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해보세요. 이 세력은요 얼마나 교활하고 악하고 관계한지 몰라요. 가문에서, 선교지에서, 각 직장이나 영역에서 우리가 가지고 놀림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가지고 놀아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주님의 지혜와 명철로 무장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무장하는데 최고의 지혜가 뭐냐?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장착되어지는 것이고 빛의 갑옷이 장착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를 부정하거나 또는 꺼려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락을 걸어놓은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가 자랑이요 기쁨이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까지 가야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이 그 형제 중 뛰어난 자 요셉을 통해 주어질 것을 예언합니다. 이 예언도 결국은 완성시키는 분이 누구냐? 오실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 만물들이 다 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11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같이 읽어요. 시작. 왜 진도가 안 나가? 예, 시작. 요셉이 감옥 밑바닥까지 지옥까지 떨어졌어요. 음부까지 사망의 자리까지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을 때 창세전의 섭리대로 그를 지극히 높여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구원하는,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잖아요. 똑같은 원리가 우리에 적용됩니다. 믿음의 분량과 분수가 다 다르지만 우리 몫에 트인 십자가를 지고 가려면 여러분이 겪는 인생의 고난이나 시험이나 환란을 욕하고 비난하고 입술의 열매를 잘못 주면 계속해서 가지고 놀림당하는 거예요. 힘들고 괴로울지언정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은 점점 원수가 한 길로 들어와 일곱 길로 물러납니다. 그런 은혜와 승리가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사업장에서 자손들의 학교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전쟁은 영적 전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의 전쟁, 말의 전쟁, 혈과 육의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사람들이 참된 양식, 천국의 복음을 먹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온 세상에 큰 흉년을 보낼 것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영적인 흉년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경제적인 흉년을 말해요. 굶어 죽게 되는 정도로 힘든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 알려주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해석을 해준 바로가 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7년, 큰 6년의 때에 이 일이, 아모스 8장 11절의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대책이 뭐냐?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요셉처럼 언제 어디서나 생명의 근원이요, 샘 근원이요, 생수의 근원이요, 만복의 근원이요, 빛의 근원이요, 창조의 근원이요, 새 창조의 근원이요, 아멘할 때까지 계속 할까요? 하여튼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기를 힘쓰게 될 때에 더 안으로 나가야 돼. 알곡 성도들은 그리하는 자들에게는 큰 흉년의 때가 오히려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축복할 수 있는 역전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회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잡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진통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여러분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굴복하지 말고 남은 자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이 도시에 이 나라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위해서 생선하는 거예요. 주님을 늘 가까이 함으로 원수의 모든 불화살을 이겼던 다윗도 늘 언제 어디서나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 비밀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시편 1편 2절 3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채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주님 안에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좋은 열매 어림도 없어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꺾어서 불에 던져 사른다고 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시고 주님을 닮아가고 입술의 열매를 잘 들이시고 그리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의 추수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결같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가까이 샘근원에 가서 심어진 가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부하고 빛이 청청한 천국 갈 때까지 그런 하나님이 영혼육의 복을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어른들도 그렇게 되었지만 우리 자손들은 일찍이부터 샘볕 때 심은 무성한 가지의 비전을 성취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중심에 합당하다면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능력으로 입증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생명이 소성하며 어둠이 떠나가며 치유와 회복과 공급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